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은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 내용들로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는 말씀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정복 전쟁 자체의 상황들이 많이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신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고 악화되는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를 대면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지파들의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같은 실패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그 실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지만 주된 내용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각 지파별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이전의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의 두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지파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죠. 이 중심되는 두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다른 지파에도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사기 설교에서 저희들이 보았듯이 유다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산지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철병거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유다 지파에게서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셉 가문의 그 베델과의 전쟁 속에서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 가문이 올라가서 베델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베델과의 전쟁은 여호수아 때 여리고 성과 전쟁하는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전쟁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 또 그곳에 사는 주민의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후에 도움을 주었던 그 주민을 살려주는 것,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과 또 이 요셉의 베델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 결이 좀 다르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여리고 성과 전쟁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라합의 고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러나 요셉 가문이 베델과의 전쟁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는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가 하면 베델 사람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요셉 가문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더 부정적인 면이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 가문이 베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베델에 사는 한 주민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어디냐? 만약에 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그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미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수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 가나안 족속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게 될 때에 너희는 변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질될 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질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민임을 잊어버리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마음이 가는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갖게 된 마음인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사라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이 전쟁에 이겨서 이 땅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파들도 그렇습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빼면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노역, 그 노역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인 부와 이익,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일부러 쫓아내어서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벌 수 없는, 손해보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들이 드러내는 상황에 대한 핑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자리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전쟁, 그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된 경험은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힘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난다는 것들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힘이 많은 가운데에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끌고 전쟁터로 뛰어들어가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의 힘이고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자기들이 핑계대는 대로 우리가 힘이 없어서요 라고 한다면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불론 지파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단지파는 더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놓고 너희들 골짜기로 내려오지 마, 용납하지 않았을 때에 내려오지 못하고 산지에 쫓겨 살았던 것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가운데에 바라보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대로 나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었고, 반복해서 주신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의 유언은 이제 이 땅에 남아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완벽하게 성취될 일입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고 우상이 제시하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죠. 이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너희가 함께하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내내 실현되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겪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고생 한번 해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헛된 우상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이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에 사실 그 길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우 처절하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나 그 안에서 얻는 풍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풍요가 정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러나 헛된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풍요로움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우상이라고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평생 소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고, 그리고 사랑, 돈, 성취,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마치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패역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모든 재물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 너희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내 마당만 헛되이 밟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는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붙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만족되지 않고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이 안 된다면 다른 우상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마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만 있다면 뭘 얘기를 하죠?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수 있다, 지옥에 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상은 모든 사람 속에 숨어 있다. 문제는 그 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우상의 위력 속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가장 건전한 결정과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꾸준히 나가고 독실한 교리적 신념도 다 갖췄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당신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답을 아는 방법이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간다. 아직 삶이 끝난 게 아니며 그런 것들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요나처럼 당신도 죽고 싶을 만큼 성내고 있다면 말이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제 요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인데 여기를 읽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우상을 빼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우상을 빼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징계와 심판이 있어서 암울한 시대인 것처럼 보인 그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긍휼과 자비함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데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래서 사사시대는 암울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맛보는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역으로 돌아본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대입시키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상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다그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주는 익숙한 풍요에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우리를 매몰차게 다그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하면, 내가 봐도 내가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는 이미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내게 너를 우상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너 도망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서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했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면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손해를 봐야 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이 거짓되고 헛된 속임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쉽지 않은데, 험난한데, 그러나 그 쉽지 않고 험난한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우상을 쫓아가면 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쫓아오는 길이 험난하고 거칠고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솟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생애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어도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았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성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잘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잘 살 것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헛된 우상이 약속하는 것을 너희의 마음에 두겠느냐? 나와 같이 가면 고생길인데 그래도 내 길을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나 그 고생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해야 하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질문하시고 답을 주셨지만, 그리고 질문하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쉽게 쫓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놔야 쫓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그 길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부어놓으신, 열어놓으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거짓된 헛된 우상에 약속하는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더 크게 일하시는 내 백성을 버릴 수 없고 반드시 내가 회복해 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어놓은 부어놓은 복과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그들을 바꾸어 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헛된 우상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애가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증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